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교회는 올해로 교회 설립 95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 문헌을 조사한 결과 그동안의 교회 설립일로 지켜왔던 1929년 9월 8일은 당회 설립 일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설립했던 해는 동원정의 기도소를 설치했던 1923년 8월 20일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교회 설립 95주년이 되고 사람의 나이로 따지자면 96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동원중의 기도소를 설립했던 23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1923년 12월 6일에 태어나신 안월분 권사님, 올해 96세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를 지금 출입을 하고 있지는 못하시지만은 가정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신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일제강점기를 거쳤습니다. 해방도 맛보았고 우리가 광복 73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도 지나왔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도 겪어왔죠. 1950년 그리고 폐허가 되었던 1950년을 딛고 일어서서 1960년대와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성장도 함께 왔죠. 드림교회가 96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겪어오면서 오늘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96년의 역사에 10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재직을 했었고 제가 11대 목회자입니다. 원래 교회의 명칭이 영상에도 보셨겠지만은 봉산동에서부터 봉산교회였습니다. 이곳으로 1993년도에 입당을 하면서도 봉산교회였었는데 2000년도에 드림교회로 명칭을 변경을 했죠. 사람들이 드림교회 그러면은 드림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드림, 엎드림, 다드림,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1977년도에 영덕 오보리에 오보교회를 설립을 했고 2009년에는 반야월 드림교회, 지금 민들레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이 두 교회는 지역에서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국내 아울리치 사역을 지금까지 1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토요 무료급식은 올해로 19년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계시는 어르신들 또 어려운 분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올 봄부터 실버 행복대학을 개강을 해서 이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마라나타 교회입니다. 2005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정섭 선교사 가정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성도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할리대와 페리대 할머니 자매입니다. 페리대는 지금 말기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라즈와 세빈지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떠났지만 아이든과 아이튼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르샤와 그의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마라나타 교회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귀한 이유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했었고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서 개종을 해서 목숨을 걸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귀한 분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감당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당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드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땀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지만은 이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겠다 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너희들은 드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 주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자녀분들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저도 사실은 조심스럽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이 역사가 만약 이 일이 생긴다면은 아마 저는 너무 괴롭고 힘이 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노회 성경고사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또 배우는 것으로 그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애인을 사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가지고 사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들으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사귀는 그것이 정상이죠. 예수님과의 사귐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 주님과 대화를 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느껴야 하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자고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인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랬죠. 뭐라고 두드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아 요셉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언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요셉에게 있던 열 명의 형들이 그 동생을 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요셉을 보면서 저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이고 짐승이 찢었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자. 그러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서 넘겼습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짐승보다도 조금 못한 존재가 노예들입니다. 그동안에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지냈던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형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두 손이 착고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셉아 요셉아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형들을 용서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 음성을 듣고 요셉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는 것을 그가 보고 느꼈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죠. 만약에 요셉이 그의 가슴 속에 비수를 품고 있었다면 그의 인상도 좋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형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인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의 가슴 속에 지금 응어리져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느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누구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 우선이냐 하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얘야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게로 와야 네가 길을 알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최고의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직접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만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에 포임이 나왔죠.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시적인 작품이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시적인 작품, 노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술적인 모습으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각기 얼굴이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보면은 틀린 부분이 있죠. 사람들은 이 지문이 또 다 다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정교하고 예술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든 작품이죠. 우리는 거장의 작품을 보면은 평가를 잘 못합니다. 그냥 감탄만 줄로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저 해와 달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을 합니까? 그러나 그 감탄을 하는 작품들보다도 더 심오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를 해서 그렇지 우리는 감히 평가받을 수 없는, 평가를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멋진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3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38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섰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이 지구에 관한 말씀이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지구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 천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욥기 3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그 경이로움에 단성을 질렀습니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 말씀은 천사들이 와, 너무 좋아서 감탄하면서 박수하면서 기뻐했다라는 말씀이죠. 그 천사들의 환호성에 응답을 하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정말로 좋아.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말씀을 가지고 창조해 나가실 때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 창조를 해나가시는 이유가 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 아담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태양과 달과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그리고 이곳에 있는 바다와 맑은 강들과 산들과 꽃들과 열매들,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아할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나를 얼마나 찬송하고 감탄해야 할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설렘을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6일째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사람만큼은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빚겠다라고 그러셔서 허리를 굽히셔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조차도 자신의 솜씨에 감탄해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 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 인간을 보면서 기뻐 기뻐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도 심히 좋아하셨더라. 그리고 천사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소리,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 걸작품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걸작품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허접한 신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접한 신으로 아무것도 아닌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반드시 달라진 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인 대답을 남긴 사람이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인생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를 짓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나는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스스로 내 인생을 실패자로 꼭 이 신앙으로만 돌아오면은 꼭 그렇습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못한다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스스로 패배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은 허접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걸작품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열매도 맺힐 수 있고 나는 이길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독문에서도 읽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얽혀져 있는 것 맺힌 것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너는 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병이 들어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었다. 내가 옥에 갇혀있을 때에 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었고 찾아와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향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너무 많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부딪히면은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취해 주신 조치가 있습니다. 아담을 보시면서 좋지 못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너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둘이서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두 명 이상이 있어야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성취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더 큰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적인 가족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교회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교회는 가정이고 대교회는 이와 같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말하는 권속은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은 서로 비난할 일이 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내 식구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손을 잡아주어야 하고 붙들어주어야 하고 세워주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셀이 필요합니다. 셀이 모이면은 엉뚱한 다른 이야기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셀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얼굴을 보면서 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손을 붙잡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남의 아내 손을 잡지는 마시고요. 이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울고 웃으면서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걸작품의 인생으로 함께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완전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공사 중인 건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보면은 골격이 나와 있어서 보기에 흉하기도 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저러한 좋지 못한 부분들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공사 중인 존재이고 공사 중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하다가 보면은 저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그게 완전해 보이지 않는 것,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이지만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죠?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좀 많이 부족해도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중에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멋진 상을 가지고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5미터가 넘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사다리를 타고 그 바위에 올라가서 전과 망치를 가지고 깨어 부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왜 돌을 그렇게 부수고 있습니까? 얘야, 이 바위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란다. 저 바위 안에는 잠자고 있는 천사가 있단다. 나는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단다. 그거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돌덩어리와 같은 나를 망치와 정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찌어가면서 부수어가면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서로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20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과 망치를 가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수어 갈 것이고 파져서 주눅이 들어있는 그 부분을 메워 가시면서 자존감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덜이 성숙해도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오늘보다는 내일 또 실수할 수 있지만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됐다, 망치와 정을 내려놓으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성품과 인품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해 가실 겁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서로 좀 많이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허물은 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걸작품으로 하루하루 거듭나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